제51장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두 번째 시간 1936년 12월 14일 저녁 장소 복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원래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얻어 그분의 아들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닮았으며 사람의 모양과 모습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입니다. 아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는 네 가지 영, 곧 천사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비록 사자가 힘이 세고 원숭이와 개에게 총명이 있지만 그것들에게는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하등 동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천사와 하등 동물 사이에 있습니다. 천사는 영과 혼이 있지만 몸이 없습니다. 하등 동물은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천사와 같이 영과 혼이 있으며 하등 동물과 같이 몸과 혼도 있습니다. 하등 동물은 생물 가운데 한층이며 사람이 한층이고 하나님의 생명 역시 한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피조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성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마지막에 모두 그대로 되니라고 말하지만 오직 사람이 피조된 후에는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을 아직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은 반드시 사람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두신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정확한 것을 선택할 때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본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 있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두 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피조되어 완성된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순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나무를 사람 앞에 두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을 나타내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을 떠나 독립되는 것을 나타내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에 두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두 나무는 두 가지 생명을 대표하는데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대표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는 사탄의 죄의 생명을 대표합니다. 사람이 생명나무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단독적으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저지당함.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형벌의 말이 아니라 자연적인 유리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과 불을 쬐면 손이 뜨거워지는데 이건 역시 일종의 유리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건 역시 유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너를 벌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므로 우리 또한 각주를 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당신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여전히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그분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완적인 구원. 본래 하나님은 단지 한 단계의 역사, 곧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곧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두 단계의 역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한 단계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었지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나간 후에는 반드시 두 단계의 역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죄를 처리한 다음에 그분은 사람에게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는데 이것은 만고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보완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원초에 아담이 범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도중에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건 역시 끼어들어온 것이며 원초에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매번 차를 탈 때 절대로 차가 뒤집어지리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평안히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뜻밖에도 차가 뒤집혀져서 당신이 부상을 당했다면 당신은 반드시 상처를 치료해야 하고 또한 차를 고쳐서 다시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는 그분의 목적이 있지만 사람이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은 구제하는 역사를 하셔야 하며 그런 후에 다시 사람을 그분의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원래의 목적에 도달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그분의 원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이르게 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후에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람 자신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징은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될 필요가 없으며 사람도 더 이상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더 이상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여전히 에덴 동산 안의 아담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갈망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며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생명을 사람 안에 두어 사람이 그분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장 평범하게 산상수훈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피의 필요성. 사람이 타락한 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람에게 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음으로 인해 성경은 피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피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죄를 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400여 차례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형벌이 곧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피가 나가는 것은 생명이 나가는 것이고 생명이 나가는 것은 혼이 나가는 것이며 혼이 나가는 것은 곧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그림. 구약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폭의 그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13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에서 하나님은 대신 죽은 어린 양을 통하여 사람의 죄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릇 집문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집의 장자는 죽이는 천사에 의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는 죄인을 대표합니다. 이는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며 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집은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 피는 객관적이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집 안에 있으므로 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피를 본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당신이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피를 발랐고 어떻게 피를 대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피를 보느냐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보시는 피의 가치에 따라서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함. 언젠가 나는 구강에 가는 길에서 한 회교도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만약 구원의 방법을 세우신다면 반드시 그분의 공의와 성결에 상합해야 하는데 이는 구원의 방법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고 우리도 좋다고 여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방법이 구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넉넉함을 보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것이라면 불의한 사람도 당연히 괜찮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주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었습니다. 크고 작은, 밝고 어두운, 고상하고 저속한, 좋고 나쁜 죄를 막론하고 모두가 주님의 피로 덮였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이미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시며 나 또한 죄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번은 무디가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씻는데 부족하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무디는 그에게 만약 노아의 며느리가 방주 안에 들어와서 방주가 물이 셀까 두려워한다면 그녀는 이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디는 곧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견해가 결코 이 피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초보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 다만 보완적인 구원의 방법일 뿐 당신 앞에 아직 가야 할 매우 먼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피로 속죄를 받은 후에 당신은 또한 반드시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좋은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표로 말한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나와 금세를 거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그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두 단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에 의한 구원으로 이것은 객관적이고 외적인 것이며 두 번째는 살에 의한 구원으로 이것은 주관적이며 이면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은 후에 3시간이나 6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당신의 일부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린 양의 살, 곧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의 일부분이 됩니다. 이 의미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은 이제후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은 하나님의 생명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받아들임으로 죄가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 안에는 두 가지 분명한 노선이 있는데 첫째는 피의 노선이고 둘째는 살의 노선입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을 대표하며 살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없는 죽음을 대표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곧 죄를 이길 힘이 부족한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당신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힘이 있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주 범하는 한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는 당신과 이미 수십 년을 왕래했습니다. 이 죄는 당신의 개인적인 죄이며 이 죄는 당신이 전문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태도가 강퍅하고 어떤 이는 일을 행하는 데 불이하며 어떤 이는 사람됨이 깨끗하지 않고 어떤 이는 교만하며 어떤 이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어떤 이는 억지로 남의 결점을 일일이 찾아냅니다. 이러한 사람은 피가 발라졌지만 아직 살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피의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하고 살의 복음은 사람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 세상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게 합니다. 이렇게 사는 의미는 심히 크며 심지어 피의 사함보다도 더욱 큽니다. 그리스도의 살의 기능.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의 기능을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에서는 주님이 그분의 피를 주의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살만을 주의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는 그분의 살이 생명나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살이 세상 사람의 생명을 위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죄인을 위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그분의 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주님의 살을 얻는 것입니다. 피는 절차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세상이라는 두 글자는 아주 잘 사용되었습니다.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듣고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저녁 여기에서도 마음속에서 이것과 동일한 말을 물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질문이 있었고 오늘 당신이 만약 이 말을 묻는다면 당신도 이 단락의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셨습니다. 53절에서 살을 첫 번째 놓고 피를 두 번째 놓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것은 살이지 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피가 첫 번째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의 성경에서는 여섯 번 살을 말하고 네 번 피를 말하며 또한 피는 모두 살을 언급한 후에 나옵니다. 우리는 피가 부차적인 것이며 주요한 것이 아님을 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살이며 피가 아닙니다. 54절에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주에서 만난 한 전도인은 피를 먹지 않았고 또한 각처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주님의 피만이 아니라 주님의 살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피만 원하고 그분의 살을 원치 않아서는 안 됩니다. 57절과 58절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데 살은 곧 주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다는 의미는 나의 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살은 먹기 위한 것이고 피는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살을 먹을 수 있다는 의미는 주 예수님이 이미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 즉 먹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58절에도 또 하나의 먹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먹는 것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하여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도달하게 되며 이 목적은 아담이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떡대는 집회에서 우리는 잔을 보며 또한 떡을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떡에 있고 잔에 있지 않습니다. 잔은 보완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떡을 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아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살을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보완적인 것일 뿐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더욱 사람들에게 생명이 부족함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세상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살과 피를 가졌으므로 그분 역시 살과 피가 있는 몸을 취하여 육신이 죽임당함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먼저 살이 있고 다음에 피가 있는 것입니다. 살은 목적이고 피는 절차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후에 10여 년 동안 떡의 의미를 모르고 피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매번 떡을 뗄 때마다 피를 대하면 찬양할 수 있었지만 살을 대할 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느꼈었습니다. 후에 나는 비로소 살이 목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고 피는 창세기 3장에 가서야 있는 것입니다. 살은 죽음으로 해방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피는 구속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막힘을 제거하고 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찬을 세우실 때 떡을 들고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시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시체는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몸의 살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분의 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시종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하셔야 했는데 첫째는 죄를 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는 피를 흘리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살을 주어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의 첫 며칠 저녁에 우리는 먼저 객관적인 진리를 보고 마지막 며칠 저녁에 우리는 이어서 주관적인 체험을 볼 것입니다.